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구약성경 937면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만족하셨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시공간 속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저들 안에 죄가 침투하고 죄를 수용하자 즐거이 누리던 그 축복들이 일그러지고 저들 가운데 축복이 떠나자 맨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죄를 수용하자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또한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도 두려움에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발생한 것 근본과 그 자체에 대한 분노도 더 크게 작용했으리라 보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 속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자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애초에 내게 여자를 주지 아니하셨던들 내가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와 또 여자를 빚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요. 하나님이 또 아내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뱀을 창조하지 않으셨던들 내가 이 열매를 취하였을까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뱀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 이 분노는 오고 오는 세대에 더 강력하고도 맹렬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가인의 분노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정이 뭘까요? 분노 속에 숨어 있는 감정? 그것은 바로 부러움입니다. 부러움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하나님 앞에 땅에 소출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목동으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어쩌면 가인의 마음 속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에 대한 큰 두려움 혹은 부러움이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와 나의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왜 나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왜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아벨 제사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아벨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부러움이 혹은 두려움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부러움의 자리에 나도 들어가기 위한 자기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미뇨? 내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미뇨? 안색이 변하여 그 부러움이 살인을 낳게 됩니다. 그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는 그 끔찍한 최초의 살인을 낳게 되죠. 여러분, 오래전 옛날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서 시끌벅적 뛰어놉니다.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눈깔만한 큰 눈깔 사탕. 왜 이 눈깔 사탕이라고 그랬을까요? 참 표현도 나쁜 것 같아요. 예. 이 왜 큰 눈깔 사탕을 들고 나와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한 모금 빱니다. 주변에 있는 어린 동무들이 모여서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데 그 사실을 아는 양 모르는 양 이 친구는 계속 빨지요. 결국은 이 사탕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저걸 빼앗아야겠다 해서 뺏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와 싸우다가 그만 사탕이 흙에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은 빼앗으려 했던 그 소녀는 흙에 묻은 사탕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씻어서 먹으려고 주스려고 할 때 빼앗긴 잔 어떻게 해요? 발로 짓 밟으면서 깨 부수는. 여러분, 뭐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그렇죠? 이것이 싸움이 이제 옮겨져서 부모들 싸움, 친척들 싸움, 동네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사탕을 보통 주로 먹는 자였습니까? 빼앗았던 자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 현진아 권사님은 빼앗으려 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되돌아보면 참 웃음이 납니다. 때로는 조금 창피하기도 하지요.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어린 시절에 그 어리석고 못난 행동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도 뿌리 깊게 잠재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여기 본문 잠언 24장을 보시게 되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경고가 등장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누구를 뜻하지요? 누굽니까? 성경 안에는 대조적인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 공동체죠. 오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결과는 언어와 인간 세계의 파괴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관습도 다르지만은 말과 마음이 통하고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지요. 자, 여기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을 목표로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불의한 자들, 또한 악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누구에게 그 방해받지 아니하고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불의하고 악인이라 이렇게 구별을 하지요. 여기 16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세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교훈하는 말씀일까요? 의인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자들, 악인들일까요? 누굴까요? 의인들입니다. 왜 그렇죠? 악인은 의인의 형통과 곤고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자랑과 만족과 행복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해요. 1절을 보실까요?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며 또 우리가 그들이 넘어지 엎드려질 때 마음이 기뻐하고 이런 표현들이 다 뭡니까? 불의하고 악의한 자들의 악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쏟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도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마라. 저들의 엎어짐과 넘어짐에 대해서 크게 박수치거나 크게 요동하며 즐거워하거나 하지 마라.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축복과 심판권은 너희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축복과 심판을 행하는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인과 이 악인의 이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묻게 되고 질문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이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하며 반역자가 모두 형통합니까? 이 예레미야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왜요?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축복이 없고 저들 불의한 자들에게 형통하고 늘 기름지게 살아갑니까? 불만이 쌓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축복과 심판의 권한은 너희들에게는 없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의문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답이 뭘까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들의 범법함을 인하여 취한 형통함을 인하여 너희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너희의 자리와 본분과 책임과 위치를 이탈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터인데 너에게 주실 축복을 감소시켜서 혹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의 삶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악인과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아니더냐? 성도의 책임 있는 자리와 그 본분과 위치를 지켜라. 이탈하지 마라. 이 세상에 너 하나 때문에,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그러므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죠. 저들의 삶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거부하고 원수된 자들이 일어남으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거부당하게 된 예루살렘을 위하여 가슴을 찢으면서 우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죠. 저들이 심판당하고 저들이 구원 못 받는 것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거죠.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폐위를 당하자 선지자 사무엘이 매일매일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슬피 울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 저는 TV를 이제 그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드라마를 안 봐요. 별로 도움이 되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33% 시청률 33% 막 고공행진을 하는 드라마가 있죠. 주말 드라마 같은데 왔다 장보리? 자, 어찌하다가 방에 제가 방에 있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나와봤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싸우는 거더라고요. 이 드라마에 배어있는 주 감정은 분노로 일관된 분노예요. 누가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또한 상대편의 비밀스러운 약점을 누가 더 많이 수집하느냐의 싸움. 그래서 고발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고 분노를 표출할 때 그 참 시원하고 통쾌하다. 시청자들이 다 거기에 동참하게 되죠. 상대방의 약점을 그렇게 열심히 수집하는. 그래서 누가 더 큰 약점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면은 내가 이런 약점이 있지 하면은 상대방이 당황하고 놀래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같이 기뻐하세요? 시원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원함이 대리만족이 여러분 안에 등장하면은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 엎드러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행악자들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베풀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선을 베풀지 않겠다. 이번에 무슨 그 뭐 세월호 유족들과 그 뭐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때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와주다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던 두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돕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왜? 너무나 불이익 당하고 속상하니까 의롭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건 싫어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래서 불이 났게 갓길로 차를 세워서 오토바이 그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후송하고 이제 거기에 잘 치료받을도록 이렇게 의사한테 다 양도하고 나오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 당한 자가 이 사람아 나를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시선이 우리 집사님 쪽으로 다 아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조서 꾸미고 뭐 한동안 그 정황을 이제 듣고 난 후에 아, 이 사람이 잘못이 없구나가 그 판명이 되어지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다기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셨어요. 집사님, 아, 참 너무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 잘 상황 보셔서 다음에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목사님, 목사님 맞아요? 아니 대남포교회 목사님 맞아요?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처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뭐. 야, 집사님의 신앙이 목사보다 낫구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선을 행하고 의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무서운 화살로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 원수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분명하게 전해라. 그러나 그는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생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가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주적 아닙니까? 저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신다면은 내가 고향이 가드헤벨인데 800km 떨어진 니느웨까지 나는 순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서 저들을 회개시키라는 말에는 난 동조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저들 멸망당하는 꼴을 나는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한계요. 성도들의 신앙의 오늘날 현 주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최고봉이 뭘까요? 신앙의 최고봉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모든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그런데 제가 즐겨보는 또 TV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KBS의 아침 방송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간극장입니다. 이거는 시간 되면 무조건 봅니다. 사람 사는 따뜻한 냄새가 나요. 9월 첫째 주에 필리핀으로 간 그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서영만 씨 이야기를 다뤘죠.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어린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잔잔한 감동으로 담아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필리핀으로 간 민들레 국수집 꼭 일청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한 인간이 이 살아가는데 무엇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귀한 것은 축복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빕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자랑스럽고 저희는 행복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장로님,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식사 한번 사달라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음식 한번 사주세요. 그럴 수 있는 장로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슬퍼하며 그가 엎드려질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십자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발걸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말씀 앞에 붙잡아 놓으려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복된 삶을 그 자리를 지키고 누리고 감사하는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참 십자가 정신을 가슴에 품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넉넉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나가는 일에 우리를 찾으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기억하셔서 오늘 이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비는 그리하여 따뜻하고 즐겁고 정말 유쾌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저 원수가 넘어질 때, 엎드려질 때 우리는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최고봉은 십자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더욱 분발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주님의 백성들 앞에 주님의 심장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건강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진정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 다 되도록 양손 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